오늘은 불법이라 외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법이라고 세상을 향해 외쳤던 사람들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기록을 보면 종종 목격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살던 사회에서 권세 잡고 지정하던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그쳐라 하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선지자들이 다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뜻을 버리고 권세를 휘두르면서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고 되묻고 그렇게 불법이라 외치는 선지자들을 구속하고 매질했던 일들이 구약 성경에 빼곡합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에도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륜 관계 중에 쾌락을 채우던 헤롯 왕을 향해 불법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도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공의를 왜곡시키던 정치인들 향해 불법이라 외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그와 같은 시각에서 보니까는 정말 많은 이들이 불법이라 외쳤죠.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법을 어김입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이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보면 이 모세가 어떻게 그 불법에 반응했는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글씨가 읽으실 수 있죠? 예, 같이 히브리서 11장 그 구절을 좀 적어드렸는데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이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증언을 우리가 대하면 모세는 이집트의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욕을 더 값지게 여겼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불법을 불법이라고 외친 자들의 그 대열 믿음의 그 행렬 앞에서 전진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모세가 말했던 것 중에 아주 유명한 그 말을 아주 잘 알려진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 같은 것을 외쳤죠. 바로 앞에서 모세가 애굽에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라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하신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하였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전하셨어요. 그렇게 바로에게 고하게 하신 것은 다른 말로 불법을 그쳐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내 백성을 네가 불법으로 묶고 있으니 그쳐라. 그 다음에는 내 뜻에 엎드려라. 하나님 뜻에 엎드리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모세를 아브라함보다 이 유대인들은 더 많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났고 모세 때 하나님의 법이 섰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모세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그런 인물이 되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위한 시간들,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훈련들은 모세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 특화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동일한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백성에게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에게도 그 영적인 교훈과 진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잠깐 모세의 이 비밀스러운 출생을 한번 좀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가 잘 아시는 부분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읽으신 그런 부분이죠. 이 모세라는 이름을 보면 우리가 10절에 나오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 뜻이 나와 있죠. 내가 물에서 건졌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누가 지어줬나요? 예, 그 공주가, 그쵸? 애굽, 예, 바로의 딸 애굽 공주가 지어줬어요. 그 나일강에 갈대상자 속에 흘러떠내려온 아기를 받고 건졌어요. 그래서 이 공주는 내가 건졌다,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자, 그 모세라는 이름을 이 아기는 성장하면서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건졌다.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내가 건졌다 아기, 내가 건졌다 청년, 이러면서 그 이름을 계속 들으면서 성장을 했을 거예요. 즉 자신의 이름을 누가 부를 때마다 자기의 인생 은인은 바로의 딸이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름이죠. 건져짐을 누가 건져줬지? 바로의 딸. 그리고 공주가 모세야 부를 때마다 내가 너의 은인. 이와 같은 생각이 그를 언제나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그의 인생의 은인은 바로의 딸이고 바로이며 또한 애굽이라는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었을 법한 그런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은 계속 모세의 주인이 세상이라고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애굽은 계속해서 네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애굽의 영광을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너는 살게 되었고 이제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하지만은 모세를 향한 평생의 훈련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신 이, 그리고 그 훈련을 직접 실행하신 이는 누구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강에서 건져짐도 공주가 사실은 아니죠. 누가 사실은 강에서 건져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신앙생활 속에 있게 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서 2장 그 7절에 보면 모세의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누이는 이제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기질을 발휘해요. 이 아이가 분명히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공주는 딱 보면서 느꼈어요. 갈대상자 속에 사나이를 떠내보내는 것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밖에는 하지 않는 일이죠. 애굽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잘 킵하고 키울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바로의 명령으로 모든 아이들을, 유대인의 아이들, 히브리인의 아이들은 없애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렸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어찌할까? 그래 생각하는데 그 순간 아이의 누이가 미리암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공주에게 말하죠. 젖 먹일 유모를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결국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모세가 다 자랄 때까지,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다 자랄 때까지, 10절에 보면 그렇죠.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죠.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다가 데려다 줄 때까지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는 뭐 아이가 뭐 무슨 티네이저가 될 때까지가 아닙니다. 아이가 다 자라는 것은 젖을 먹이는 일이 끝날 때까지예요. 젖을 뗄 때까지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그 애굽 지방이나 그런 데서 아이를 보통 젖을 물려서 키우는 그런 나이들이 한 3살 뭐 더 이상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3살, 4살이라고 생각이 해보면 그때까지 모세는 유대 부모 아래 계속 그의 출생의 비밀에 노출되면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아론과 미리암과 같이 있었죠.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유대인들의 노래를 배우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물론 어린아이니까는 충분하게 어떤 추상적인 생각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계속 자기가 누구인지, 그의 마음속에 계속 새겨지는 신앙의 흐름이 있게 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11절을 보면 세월이 지났다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그 인생의 시간은 애굽 왕실에서 보냅니다. 왕실에서 애굽의 모든 그런 지혜를 배웁니다.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래서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요. 우리 여기는 안 나오지만 조금 이따가 보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증언을 누가 하냐면은 순교한 스데반이 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그 어른이 될 때까지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자라고 그 어느 날 왕궁 바깥으로 나갔다 했는데 11절에 보면 왕궁 바깥으로 나간 나이가 40이에요. 나이가 40살. 40살이었다고 스데반이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그 모세의 마음에 자기 동족, 즉 이스라엘 사람들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동족. 어릴 때 그렇게 노출했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나의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생각을 그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세상은 모세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동족들이 어떻게 사나 보는데 그들의 고통스러운 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 애굽인들에게 매를 맞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모세는 애굽인을 11절, 12절 기록대로 쳐 죽이고 모래속에 묻어버려요. 자, 모세는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했을까요?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속에 묻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추측을 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그가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쭉 얘기할 때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요. 같이 한번 저 적어드린 거 7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 생각이 뭡니까?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왜 싸우냐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인 죽이더니 오늘은 날 죽일래?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큰일 났구나.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이 모세가 애굽에 등지고 이제는 반역을 한다 하는 걸 생각하고 그를 잡아 죽일 거를 생각하고 이제 모세가 도망가게 되죠. 살인자로서. 그러나 모세는 그런 일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있어. 하나님이 나의 손을 빌어서 나의 동족을 구해낸다는 것을 나는 확신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 편에 있었나요? 물론 그렇죠. 그런 생각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증언을 보면 모세는 바로의 사람이라 불리길 거부했다 그랬어요. 그죠? 세상의 제자,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불리길, 그게 편이 되기를 거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있었죠. 하나님이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에 신중했나요?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 편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그는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보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보다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 한다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하시는 훈련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습니다. 영적 진리 하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훈련인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올해 교회 표처럼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할 때 경계할 문제 중에 하나가 감정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훈련시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감정에 매이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매라. 그래, 감정이라는 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이 없으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데 속으로는 막 감정 덩어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겉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하튼 굉장히 감정, 또 우리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뜨겁잖아요. 어떤 분들이 무슨 이민, 뭐 역이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 살다가 이제 또 역이민을 한 그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가장 좋은 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든지 빨리빨리 해서 좋아요. 뭘 해도 빨리빨리 되니까 좋고 뭐 빨리빨리 뭐 움직이고 뭐 그래요. 근데 거기 빨리빨리 그렇게 좋아하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안 맞아요 나한테는 뭐 이러고. 여하튼 감정의 문제가 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대수롭지 않게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정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의 치유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기억과 동시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감정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치유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감정의 치유자라는 그런 주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감정이 많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는 그냥 메말라버린 매우 감정의 상처가 깊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감정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그 시간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울고 더불어 웃을 줄 알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의 깊은 그런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시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감정의 상당히 원활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정말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감정 자체는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나 우리가 이 감정에 매이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표현에 감성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순종과 실행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이 되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한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이런 점에서 잘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주목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살던 페르시아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할 때 신중하게 기다렸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웁니까? 한 며칠을 우는 거예요. 울고 괴로워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 이제 2장 4절을 보면 왕이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질문을 해요. 그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순간에 왕과 대화하는 순간 왕이 뭘 원하지 묻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략한 순간이라도 그는 먼저 누구에게 주목해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시선을 맞췄던 것이죠. 우리가 감정에 매이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말씀과 기도에 둬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매이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에 매여서 살든지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살든지 겉으로는 굉장히 평정하던데 내 속에 감정의 응어리가 터져 나오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른 거에 매여 있어야 돼요. 뭐에 매여 있어야 되죠? 말씀과 기도. 사실은 매여 있다는 말씀을 하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를 감정에서 자유하게 해요. 그리고 바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런 주목함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 그는 40년 광야 훈련소에 있으며 훈련받습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내용 중에 하나도 또한 동일한 것이죠. 주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감성이 풍부한 건 좋아요. 그러나 그 감성을 우리 주님 앞에서 잘 복종시킬 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기반 위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그걸 우리 평생을 두고 훈련하시는 것 중에 하나로 삼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늦춰집니다. 멈춰 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걸려 조율하신다. 우리가 지금 감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것과 연결이 되는 그런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평생 걸려서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조율해 가십니다. 자, 우리 모세는 그렇게 이제 40세에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시죠? 예, 보면은 우리 한번 22절에 출애굽기서 2장 22절에 보면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자기 아이 이름을 나그네예요. 자기의 평생 들어왔던 이름이 모세예요. 물에서 건져짐. 자기 아이 이름을 부를 때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나그네야. 예, 나그네야. 그래, 너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 무슨 정신세계에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부를 때 그 정신 세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다른 사람을 어떤 그 호칭을 함부로 막 하고 함부로 막 부를 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게 그 사람의 정신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모세는 어때요? 나그네야. 이렇게 항상 나그네야. 자신은 그래서 모세는 어때요? 생각이 세상에서 목표 없이 표류하게 된 인생이야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계속 자기 자식을 봐도 자기 자신을 봐도 나그네야 하는 거예요. 자, 모세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볼 때 단지 그냥 방향 없는 방향을 상실한 나그네 정도라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 성경에는 단지 몇 단어 나열이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몇 년이 여기에 담긴 시간인지 아시죠?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가 80살 때예요. 그러니 세월이 많이 흘러서라는 몇 단어 속에는 몇 년이 담겨 있어요? 40년이 담겨 있어요. 자, 그 시간이라면 보통 사람은 모든 걸 잊어버리죠. 40년 동안에 뭐 또 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항상 나그네로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버렸죠. 더 이상 무슨 결론이 있겠어요.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러나 모세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결론을 짓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는 잊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계셨고 그것을 잊지 않으셨죠. 그걸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높이 올려드립니다. 성도님은 성도님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셨나요?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인가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가 또 있겠어라고 그냥 마음대로 결론 내려버리고 뭐 하나님 계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고 다른 때는 내가 결론 내린 내 인생 사는 거고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으셨어요. 모세 자신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평생 들여가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율해가고 계셨어요.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적 진리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들도 강하게 설득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한마디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뜻을 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생을 세우신 목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걸려 그 목표를 향해 가시도록 조율하시는 겁니다. 아, 내 인생의 결론은 내가 내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훈련은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을 따라 평생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그 훈련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잘 주님 마음을 살펴가시고 혹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섭섭한 것이 있었다, 난 이런 삶을 살기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원망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배경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원했는데 나에게는 이런 것밖에 주어지지 않았으니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좀 내려놓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복되신 우리 참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굽을 떠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삶이었던 것인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더욱더 분명히 알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알고 우리 주님 저희들을 빚어가심을 언제나 기대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